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국제평화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한 29일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 헌신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이래 200만 명 이상의 평화유지군들이 71개 임무를 위해 복무했으며 국가들이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어려운 길을 항해하는 것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평화유지군이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 보호 등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4,200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평화를 위한 그들의 이타적 헌신에 영원히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재 125개 나라에서 모집된 8만 7천 명 넘는 평화유지군이 12개 작전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세계적 긴장과 갈등 등의 장애물에도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함께 분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은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국가에서 상당 수준의 안정을 되찾은 점, 또한 레바논 남부와 키프로스 등지에서 휴전 감시 및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점을 평화유지군의 두 가지 임무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평화유지군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 29일을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늘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이바르로도 불리는 액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코람샤르 4 미사일이 트럭에 장착된 발사대에 올려진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시간 내에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모하메드 레자 아슈티아니 이란 국방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 탄두 중량은 1500kg이라고 밝힌 가운데 성공적으로 발사된 모습이 찍힌 촬영 일시가 불분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핵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에스라미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그동안 의혹을 사와온 나탄재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호조치 하에 활동 중이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IAEA와 협력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뼛속에서 느낀다면서 조 바이든 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또 나를 지명해 준다면 2025년 1월 20일 정오의 시기를 맞출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 미 의회 서편에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다른 경쟁자들보다 경선에 늦게 참여했지만 공화당 예비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선거 자금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들이 오늘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러시아가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벨라루스 내 전술 핵 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며 이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비확산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전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첨단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까지 함경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이 가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 일본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동맹 강화 노력에 나선 점을 이번 일본 방문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주제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G7이 이번 순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건 분명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며 미일과 미호주 양자회담, 미한일 3자회담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G7 기간인 지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으며 20일엔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21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1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역내 번영과 평화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n Thursday, the president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where he underscored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regional.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과의 3자 회담에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레프퍼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Finally, the president held a trilater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resident commended Prime Minister Kishida.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양국의 노력으로 인해 3국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프퍼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올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우리는 워싱턴에서 매우 바쁜 가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3자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초청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NSC 대변인은 BOA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두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회담에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미한일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1197로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두 나라가 25일부터 5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미한동맹의 압도적인 첨단 군사능력 시연을 주제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한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 경멸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K2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 로켓포,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동원됩니다. 훈련은 25일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7일, 12일, 15일 등 총 5차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훈련 땐 미한 48개 부대 병력 2천여 명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A-10 공격기 등이, 한국군에선 아파치 헬기와 K2전차, K21 장갑차, F-15K 전투기, 다연장 로켓포 등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6년 만에 역대급 규모로 부활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한 연합군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과시하고 대북 억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뭐 말로는 재래식 무리 가지고 감히 어딜 덤벼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측으로서는 한미의 이런 각종 화력이 총동원된 경멸 훈련은 매우 위축될 수 있는 자기들이 뭐 전술핵이라고 사용을 하더라도 KMPR이라고 하는 대량 응징보복이지 않습니까? 그 응징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19일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에 대해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것은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인가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이 훈련을 반공화국 전쟁 연습의 확대판이라며 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20여일간 벌이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훈련을 전쟁 각본에 따른 전형적인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경고 메시지는 담겨 있지만 작전과 대규모 병력 기동이 동반되지 않는 화력시범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을 거기서 절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차, 자주포, 그다음 전투기까지 동원돼가지고 화력을 이제 과시한다는 성격이지 어떤 북한을 정말 침공하는 부대가 도상에서 대규모로 훈련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은 절대 아니거든요.
미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구실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도발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한 달 넘게 도발 행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전쟁 발발을 전제로 재래식 핵심 화력을 총동원해 초기 기선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전방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훈련 기간 중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동부전선이나 서부전선 일대에서 맞대응하는 화력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상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포사격 같은 거 유사한 어떤 맞대응 형식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약점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NLL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휴전선 일대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제 도발성 행동들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미한의 재래식 화력 시범 훈련에 물리적 도발로 대응하기보다는 대내외 선전의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농번기를 맞아 미한의 재래식 무기 훈련에 대해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미한의 이번 훈련을 구실로 핵 보유국의 위세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한의 호전성을 주장하며 추후 대형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든지 한국군 훈련이든지 이 훈련 자체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서 자기들은 아주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의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이달 31일엔 한국의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한일과 호주 등 4개국 해상전력과 싱가폴, 캐나다까지 포함한 6개국 병력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WMD 해상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30일 제주에서 열리는 WMD 확산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진행됩니다. PSIA는 2023년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고위급 회의에는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가합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사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의 문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이 훈련과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 등을 싸잡아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한국 주도로 열리는 WMD 해상차단훈련은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반도체 시장 왜곡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n Micron. This announcement from the PRC on Micron is just baseles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다 분명한 상황 파악을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사나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 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중국의 제재 조치는 G7 정상들이 경제 회복력과 안보에 관한 사상 첫 성명을 발표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비판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action and the recent raid and targeting of other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G7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와 준비, 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플랫폼에서 협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며 강압 대상국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핵 이슈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적국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 미래,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에서 외부 위협의 증가, 미국 국내 정치, 핵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적국은 계속 미국의 영내와 국제 우위를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들 간 틈을 벌리려고 할 것이고 동맹은 미국의 발언과 행동에서 확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하며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는 어떤 핵 미래에서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 핵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 강화 이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예측 불능 요인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동맹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동맹이 미국에 더 큰 보장을 요구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 요구로 전진 배치 역량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케이시 하티건 CSIS 핵 이슈 프로젝트 부국장은 24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kind of moving pieces to the puzzle, but part of why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going forward is again trying to
하티건 부국장은 확장 억제라는 퍼즐에는 다양한 움직이는 조각들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억제 신뢰도 유지가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하티건 부국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solves some of the larger pressures that will continue to affect the alliance. But what I do think is that
하티건 부국장은 동맹에 계속 영향을 미칠 보다 큰 압박을 워싱턴 선언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특히 핵협의와 핵계획 등 워싱턴 선언의 몇 가지 기제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동맹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미한 동맹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통합과 더 어려운 대화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Anytime you're talking abou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those can be very sensitive conversations to have, but I think again part of
하티건 부국장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매우 민감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미한 동맹은 70년 이상 굳건하게 유지돼 왔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동맹의 대응 방안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작전이 펼쳐질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며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이 북한에 소장을 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적 경로를 이용한 대북 소장 전달 요청을 거절한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은 아직도 북한에 소장을 보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원고 측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역량의 변화에 대해 국무부에 계속 업데이트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대체 송달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소장 원문과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지만 이 우편물은 미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국무부가 소장을 건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건 전달을 포함해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자 측은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는 한편 동시에 다른 소장 송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법원에 알린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경우 재판부가 소장 전달 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 방안까지 막히면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소장을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에 배상 책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공식 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 송달 방법을 고심하는 대북 소송인은 적군파 테러 피해자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 씨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각각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소장은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소장 송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중소업체 등을 상대로 사이버 지능형 지속 공격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을 표적 삼아 북한 정권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솔루션 회사인 프루프포인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국가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지능형 지속공격 APT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행위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 해커들을 지목했습니다. 지능형 지속공격 APT란 해커가 특정 표적을 선정한 후 피싱 이메일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한 후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을 가하는 숙련된 해커들은 스파이 활동, 지적재산 탈취, 파괴적인 공격, 금융절도, 허위정보 확산 등을 포함한 특정 전략적 임무를 맡은 자금력을 갖춘 조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연계 APT 행위자들은 그들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 관련 중소업체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계 APT 해커들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등 자금 탈취 목적으로 금융기관,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표적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 정부의 여러 다른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APT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 중형 디지털 뱅킹 업체는 지난 2022년 12월 TA-444로 명명된 북한 해커 조직의 피싱 이메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미국 뉴욕에 소재한 투자은행 ABF 캐피탈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표적에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 멀웨어 케이지 카멜레온을 배포하는 온라인 주소가 숨겨 있었습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앞서 지난 1월 공개한 TA-444 활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 조직은 북한이 지원하는 첨단 위협단체로서 신속성을 생명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프루프 포인트의 마이클 레지 위협 연구 담당 선임 엔지니어는 24일 VOA에 북한 해킹 조직들이 금융기관, 블록체인 관련 기술, 암호화폐에 매우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 very tight focus on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blockchain related technology and cryptocurrencies.
특히 프루프 포인트 측이 포착한 북한 해킹 조직 TA-444의 경우 미국의 디지털 뱅킹 기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며 이는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금융자산 탈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그들의 사이버 작전과 매우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보보안업체 안랩의 ASEC팀은 23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르스 그룹이 APT 작전에 사용하는 최신 해킹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안랩 측에 따르면 북한 라자르스 그룹은 초기 침투 경로로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IIS 서버의 취약한 버전을 활용해 표적 시스템에 멀웨어를 배포해왔습니다. 특히 라자르스는 이 과정에서 DLL 사이드 로딩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 기법은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악성 DLL을 같은 폴더 경로에 저장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악성 DLL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악성 코드 기법입니다. 즉 악성 DLL의 이름을 정상 프로그램에 참조하는 다른 경로에 위치한 정상 DLL 파일명과 동일하게 변경해 악성 DLL이 먼저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랩은 APT 위협 그룹이 초기 침투 시 주로 이 같은 DLL 사이드 로딩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실행 관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위협 그룹이 정보 유출과 측면 이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삼성과 같은 기업에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주원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와 반도체 지원법 세계적 맥락이라는 제목의 첫 보고서에서 미 정책 입안자들은 첨단 칩 능력에서 미국 산업이 타이완과 한국의 산업에 뒤처지는 정도 등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의 지도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회의 우려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고유의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국가주도 노력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오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동아시아, 특히 한국,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회사와 산업의 본거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특히 동아시아의 정부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투자와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22년 이후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산업이 수출 통제와 같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특정 정책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고 함으로써 한국의 이런 노력에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많은 한국의 계획들이 국가, 지방,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약 9억 달러를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7월 삼성은 텍사스의 11개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을 포함해 향후 20년간 미국에 약 1,9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가운데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정책 공조와 시장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공조 노력과 관련해 미 정부는 미국의 정책 조치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시장 경쟁 모두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는 첨단 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반의 제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최첨단 노드에서 칩을 생산하는 곳은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뿐이라며 이들 기업의 미국 기반 투자는 기존 및 신규 미국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의회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행정부 노력의 진전과 도전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쟁점 중에는 미국의 노력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인구 10명당 1명꼴로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을 비롯해 위협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 WFF는 24일 공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약 269만 6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판 노예란 위협이나 폭력, 강압, 속임수 등으로 인해 착취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강제노동과 강제결혼, 성매매 강요,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기준으로 각국의 상황을 평가한 것입니다. WFF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노예 지수는 1,000명당 104.6명입니다. 이는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조사에도 노예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등의 노예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000명당 3.3명, 한국은 3.5명입니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가장 미흡한 국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수치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선 자국민에 대한 고문, 부당투호, 강제노동과 같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이 유인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신부로 매매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기보다는 당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160개 국가의 현대판 노예는 4,960만 명으로 추산돼 5년 만에 1,00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이 단체는 무력 충돌 증가와 광범위한 환경 악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 등으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이 이익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경제석좌는 23일 VOA에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한국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It is a quandary because I'm sure they'd like to fill in the gap and expand their market share.
라인 씨 석자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어느 회사나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라인 씨 석자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 정부는 가까운 동맹인 한국 기업들에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공백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그들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은 지난 20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전체 수익 중 10%가량을 중국 본토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장 왜곡 해결을 위해 주요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도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는 이번 상황이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know that I think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very hard to line up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이 미국과 일치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상당한 투자와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번 제재를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일부 따라잡으려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성공 여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VOA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반도체 공급 공백을 동맹인 한국의 기업들이 메워주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동맹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I hope that they will be thoughtful and look at their own, what's in the long-term.
오버비 전 부회장은 시장 확장 시도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으며 공산당이 기업 활동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은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중국이 가한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경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당국의 기업 제재 조치가 언제든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만 놓고 평가했을 때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의 조던 샤피로 혁신경제 프로젝트 국장은 특히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시적인 점유율보다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s unique right now is how much market share the United States has in the semiconductor space.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중요도가 훨씬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은 중국 시장을 넘어 인도나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인시 석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국 상무부에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예해 준 것을 올해 연장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is you know has some export control tools that they're already using with respect to
미국은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수출 통제 도구를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수출 통제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10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라인쉬 석자는 말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동맹으로서 양국 간 경제 안보 전략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한국 윤석열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I'm sure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not just with South Korea, with
오버비 전 부회장은 단지 한국뿐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논의들은 중국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따르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국 대학 등과의 과학 협력을 지속하면서 공동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일부 북한 연구원은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올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들이 중국 연구진과 함께 제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거나 게재를 앞둔 논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에너지 저장 저널에 실린 논문엔 중국 대학 소속 연구진 3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평양교통대학 출신으로 현재 중국 동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소속된 북한인 박운성입니다. 또한 산화세륨과 망간 산화물의 결정상 간의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제목으로 한 논문에는 난징 사범대학 소속의 신성일이 다른 10명의 중국 연구진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오는 6월 연료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뷰에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북한 연구진과 중국 등 제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소 31편이 올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연구진이 북한 연구진과 작성한 논문 3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결과물입니다. 전체 31편의 논문에서 북한 연구진은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43명이 확인됐는데 이 중 17명은 북한 대학 혹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26명은 중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된 북한 연구진 참여 논문 50여 편 중 약 10여 편이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공동 작성된 논문이 지난해 첫 7개월보다 약 3배 많습니다. 물론 이들 논문이 직접적으로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엔 안보리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의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2321호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관계자는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BOE의 지적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는다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 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로 채택 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북한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과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대 등은 북한 김일성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매결연 관계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VOA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공동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도 현재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후에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까지 함경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5도, 낮 26도, 구성 아침 12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4도, 강계 아침 11도, 낮 25도, 희천 아침 11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5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5도, 신계 아침 13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온산은 아침 16도, 낮 27도, 장전 아침 15도, 낮 25도, 평강 아침 11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27도, 장진 아침 13도, 낮 21도, 김책 아침 12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9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웨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프리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이 자체 제작한 로켓 누리호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날 한국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한반도 시각 오후 6시 24분 예정대로 발사돼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123초 후 고도 약 66km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됐고 이후 페어링 2단 로켓 분리 과정을 거쳐 고도 약 550km에서 해당 위성과 큐브 위성 분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들도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누리호가 시작 단계인 우주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고 6G 네트워크, 첩보위성, 심지어 달 탐사선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2010년 3월 한국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으며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2021년 10월 1차 발사에 이어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일 지난 5년간 사실상 단절됐던 외교관계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의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를 회복하려는 양측의 바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지난 2018년 10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에 대한 캐나다의 사우디아라비아 비난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한 여성인권운동가의 즉각적인 석방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촉구하면서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 자국 주재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캐나다와의 새로운 무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 회의를 계기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회담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장 필리프 랑토 두바이 주재 캐나다 총영사를 신임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국제평화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25일 유엔 웹사이트에 올린 메시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 헌신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이래 200만여 명의 평화유지군이 71개 임무에 복무하면서 국가들이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어려운 길을 항해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화유지군이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보호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200여 평화유지군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평화를 위한 그들의 이타적인 헌신에 영원히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현재 125개 나라 8만 7천여 평화유지군이 12개의 활동에 복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세계적 긴장과 갈등 등의 장애물에도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함께 분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은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에서 상당 수준의 안정을 되찾은 점과 레바논 남부와 키프로스 등지에서 휴전 감시 및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점을 평화유지군의 두 가지 임무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제재를 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직접 소통 중이라면서 중국이 마이크론사 제품 판매를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지난 20일 주요 7개국 G7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경제적 강압 반대라는 강력한 입장을 저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것은 복잡한 관계이고 부침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이 사안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려는 더 큰 노력을 망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